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8절까지 읽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뉘어지느냐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에서는 복을 받았고 에서는 저주를 받았고 야곱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봐도 가인은 정말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면서 분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듣지 않고 받으시지 않은 그것을 인하여 결국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모양을 보면 가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가인이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정말 값지고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벌레 먹고 가치 없고 낮은 거 정말 그런 가치 없는 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정성을 다 쏟아서 드려야 돼. 그리고 농사를 지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 없이 정성도 없이 가치 없는 걸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몇몇 분들은 그럼 그렇지 정성을 다 쏟아서 드려야지. 사람의 마음의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반응. 여러분들이 아까 첫 번째 간증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속상하고 밉더라는 거죠. 예? 그 사랑하는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면 또 그것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마음보다도 내 좋은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안 들어주니까 아이고 자기가 지옥까지 내가 지옥 가나 그러면서 어찌 그런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정성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충 가치 없는 거, 벌레 먹은 거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정성을 쏟아야 될 이유가 있어? 그냥 대충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위치라면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올라오겠습니까? 아이고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첫째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내가 대충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아이고 내가 할 말이 없네 하고 부끄러워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 중에 정성을 다 쏟았는데 제일 좋고 가치 있는 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싶으면 여러분 마음이 붕괴하고 마음이 분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용납이 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받아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 형편없는 동생의 예물을 받으시면서 나를 듣지 않으시는 거야? 이유가 뭐야? 그러면서 원망뿐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동생이 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형님, 왜 그렇게 제사 드리셨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땅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죠. 예, 어린 양의 피로서 드려진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가르쳐줬잖아요. 어머니가 들려줬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던데 형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형님 생각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그렇잖아도 지금 분한 마음이 가득한데 이 녀석이 플란데 부채질 하나 이 녀석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대로 아벨을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자랑 그거, 인간의 선한 그거, 내가 잘한 거 들고 나가면, 내 선한 거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데 가인의 열심, 가인의 정성, 가인의 수고, 가인의 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자기를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들고 나가면 하나님 들으실 거야,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확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리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만약 가인이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듣지 않으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걸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야 동생,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네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를 받지 않았어. 넌 그 원인을 알고 있니? 야 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드린 거야? 동생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이르러 버렸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제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봉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 이야기,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 이 길이 과연 복을 받은 저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저주를 받은 저 사람의 길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내 모습을 비춰주실 거라는 사실이지요.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내 몫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그 아들의 몫을, 분깃을 내어줬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분깃을 받자 자기의 몫을 받고 나서 바로 정리를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요구하고 있지 아버지를 요구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져가야 할 분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아버지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안 아버지의 그 많은 걸 누릴 수가 있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안 기뻐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안 즐거워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믿기 때문이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믿는 마음, 자신을 기대하는 마음이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나 이미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성공이 마음에 이미 찾아와 있는 겁니다. 아버지 내 몫을 주면 나는 보란듯이 성공해서 아버지 앞에 찾아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언제까지나 아버지 저를 어린아이 취급만 하실 겁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당자는 성공을 해서 아버지 앞에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서게 될 그날을 마음에서 꿈꾸면서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는 건 아니죠. 당장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곧바로 허랑방탕한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의 것을 허비하다 보니까 마지막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당진하고 나니까 살 길이 없어서 무슨 생각까지 하는 겁니까? 내가 저기 돼지치는 저 집에 가서 돼지치는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라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소유가 있을 때 그 지혜가, 그 생각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다 망하고 나니까, 밑바닥에 내려가고 나니까, 망하고 나니까 그 생각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 내려가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낮아져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내려갔다 싶으면 마음이 정말 낮아진 것 같죠? 사람이 다 망한 것 같은데,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살 것 같은데, 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당자는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돼지우리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돼지우리에 내려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마음을 낮춘 것 같았고 다 무너진 것 같았고 정말 겸비한 것 같았지만, 아직도 그래도 내가 뭔가 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지막 1%의 기대가 마음에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항복. 저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 그냥 손 털어버리고 어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어디로? 아버지 집에 가면 되지요. 근데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큰 소리 빵빵 치며 왔잖아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내가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데, 내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데, 이제 와서 다 망했는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가?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당자가 언제 마음이 아버지 집을 향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세상에 이 돼지도 탕자를 무시하네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좀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가 꿀 하면서 야, 네 먹을 것 있어? 내 먹을 것도 부족한데. 당자가 돼지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뭐가 보였어요? 죽음이 보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버티는 이유는 길이 없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버티는 이유는 아직 자존심이 남았으니까. 그런데도 자존심을 부리며 버티는 이유는 마음에 사망이 오지 않았으니까. 탕자가 뭘 깨닫지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사람이 죽음 앞에 있을 때하고 죽음에 이르기 전하고 마음이 천지 차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순수할 때 마음에 죽음이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병원에서 날 좀 살려줘 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더하다는 사실. 나이가 들면 살 만큼 살았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래요. 어떻게든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에 죽음이 있다고 하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욕망도 끝나고 내가 뭔가 좀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나 모든 것이 다 내려놔지면서 마음이 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이야기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나이가 드셨는데 그동안 말씀을 듣고 딸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몇 년 나오긴 하셨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80여이 넘으셨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교편 생활을 하시면서 교장으로 퇴임을 하셨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이 났어요. 의사선생님이 3개월 넘기기 어렵습니다. 잘해드리십시오. 아드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아직 이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데 제가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요 어떤 어르신을 보니까 63세인데 위암 말기 3개월 남았습니다. 그 얘기 들으시더니 한 달 안에 돌아가시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금방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다려봅시다. 한 달 많이 지났는데 이분은 의사선생님 말을 믿는 거예요. 의사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다 나았습니다. 집에서 잘 드시고 잘 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친은 아무 문제 없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드님이 한 달 반이 남았는데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예, 이제는 이야기를 들으시죠. 아버지 병은 위암이십니다. 그리고 위암 말기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3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한 달 반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야, 그 어르신이 정신력이 정말 강하시더라고요. 아주 냉정해지시면서 알았다. 며칠 있으면 병원 가는데 내가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겠다. 대연하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료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의사 선생님께 묻는 거예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의사 선생님 다 알고 왔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제 병이 어떻게 되지요? 예, 어르신 아드님께 들으신 대로 그게 사실입니다. 이제 한 달 반 남짓 남았습니다. 생을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이 부친이 병원을 다녀오시고 일주일쯤 됐을 때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거창에 있을 때인데요. 대문 열고 마당에 걸어 들어가면서 방문 앞에 다가면서 어르신 계십니까? 그럼 문을 열고 이제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실하고 안방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져 있는데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처님 누워가지고 저를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시면서 손을 막 뻗쳐가지고 어서 오라고 어서 얼른 가서 어르신 손을 붙잡았는데 어르신 뭐라고 하느냐면 왜 이제 왔어?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왜 이제 왔어? 그러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고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내가 며칠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에게 다 이야기 듣고 왔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 교회를 딸이 인도를 해줘서 3년을 다녔는데 교회 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맞아 그렇지 아멘 해놓고 집에 와서 생각하면 노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틀림없이 맞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야 말도 안 돼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자꾸 부정하는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혼란스럽기만 한 거예요. 부친이 안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답답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 뵙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여러분 그 아십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그러나 3년 동안 교회를 나오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자주 듣곤 했는데 그게 머리에는 와 닿았는데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늘 혼돈스럽고 답답했는데 차를 타고 집에 오는 동안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마음에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 확신이 선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 어르신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아요.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내가 지금 바라는 게 뭔 줄 알아? 이 육신 빨리 벗어버리고 하늘 날아가는 거야. 아멘. 부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셔야 되는데 이제 부처님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고통은 있지만 아픔은 있지만 병은 있지만 이건 형편이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일주일 지났는데 진통이 시작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저 병원에 계실 때도 한번 찾아갔는데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주님 품에 가셨는데 아들 부부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얘들아 나 먼저 천국가 있으마 너들이랑 나중에 오너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확실하게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마음의 죽음이 오니까 복잡한 생각이 다 끝이 나버리고 마음의 죽음이 오니까 욕망도 끝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백지와 같고 비어져서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장의 마음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그러면서 당장의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 집을 가보는 거예요. 당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네요. 그죠? 상거가 뭔데? 저만큼 오는데 저 누구지? 틀림없는 내 아들이다.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거지가 돼서 오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목사님이 당자 이야기하시면서 스틸 핸드백 차고 돼지똥 택스 입고 며칠 전에 우리 모친님들에게 스틸 핸드백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깡통 차고 왔다 이 말이. 당자가 아버지 집에 왔는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요? 당자가 변하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당자가 아버지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봐라, 목욕을 시켜라, 제일 좋은 옷을 갖다 내어다가 주고 입혀라. 그랬더니 제일 좋은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내 아들이 됐다는 거죠. 발에 신은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제 당자는 아버지 집에서 변화된 삶이 시작되고 이제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왔지만 아버지 것으로 배불리면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형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여러 해 동안 섬겼습니다. 예,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아버지를 섬겼는데 어느 날 아버지를 향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더니 아버지 당자가 돌아와서 잔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맏아들은 드디어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는 저주를 받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받아서 자신을 믿고 떠났던 그 실패했던 당자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며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당자는 잘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당자는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제가 87년 5월 10일 거듭났습니다. 대전에 있었던 공군 교육사령부에 와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내무반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희 기수가 400명이었는데 400명 중에 그 기수에는 신학생 출신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내무반장님이 그 중에 저를 불렀습니다. 밤에 저에게 물었어요. 야,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의인이라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나는 말이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말이 되니? 그리고는 이제 저는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가 의인이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의인 없나냐? 하나도 없도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살았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뵐 수 있습니까? 훈련병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제대를 앞두고 있는 중사님이신데 지금 우리 선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조송하 목사님이세요. 그 내무반장에게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한마디 한마디 성경을 풀어서 전해주는데 마음이 저절로 이끌려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할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못할 때는 지옥 갈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늘 시소를 타며 살았어요. 왜요? 행위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모든 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군부대 근무하면서 제 바로 밑에 쫄병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야,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아, 저야 죄인이지요.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래? 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믿었어. 근데 나는 의인이 되었거든. 에이, 의인이 어딨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쩜 그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머리에 박혀가지고 다른 이야기가 안 들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성경 구절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의인이 있다는 단어는, 의인이라는 단어는 270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물었어. 야, 성경에 의인이 나오면 어떡할래? 아, 그 친구 순수하대요. 아주 단순해요. 아, 그러면 믿어야죠. 그러면 믿어야지요. 로마서 3장을 펴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야, 이 성경에 봐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야. 성경을 정확하게 봐. 네 생각 믿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경험한 거, 네가 배웠던 거 그것 바탕으로 하지 말고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여다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이거야.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신 거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야.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봐, 여기 죄인이잖아. 우린 다 죄인이었어. 맞아. 그런데 24절에 넘어가면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봐, 성경이 뭐라고 하라. 야, 예수님이 은혜로 의롭게 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네요. 야, 그러면 의인이야 죄인이야? 그러면 의인이지요. 예수님 의롭게 해놨는데요. 제가요 구원받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야, 그 친구 구원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했는데 그가 성실해서, 그가 진실해서, 그가 의로워서, 그가 경건해서, 그가 착해서 의롭다고 이야기한 곳은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의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세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네가 씨가 있을 거다.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자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열방의 아비, 열국의 아비, 많은 무리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시지요? 예, 저 아브라함인데. 아니, 아브라함이시라고요? 자식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한 명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건 사실이지만 아직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가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내 집에 길리는 저 다메섹인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겠습니다 하는데, 아브라함아 너 집 밖으로 잠시 나올래? 하늘을 좀 쳐다볼래? 별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이느냐? 셀 수 있나? 봐라, 여름 밤하늘에 별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내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으리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갖는 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율법사의 마음에 흐르는 세계가 있죠. 마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이 얘기라 이 말이에요. 얘기만 하십시오. 저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하죠. 끝까지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사는 자기를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강도 만난 자잖아요. 율법사와 강도 만난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때려서 그만 죽게 된 걸 버리고 갔고 옷은 벗겨져 있고 다 죽게 된 강도 만난 자는 뭘 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제사장도 그를 보고 지나가고 레인도 그를 보고 지나가셨고 갔고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그를 불쌍히 여겨. 자, 지금부터는 강도 만난 자는 가만히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주막 주인에게 맡겨 그를 돌보아 주라. 자, 강도 맞는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강도 맞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강도 맞는 자가 일을 한 겁니까? 사마리아인이 일을 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율법사의 마음의 흐름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율법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는 이미 쓰러져서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일하는 자가 나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자, 이 율법사, 자기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에게 너 의롭다 하신다면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빚으로 받겠어요? 예,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로 여길 거다 이 말이죠. 절대로 율법사는 은혜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안이 찾아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것이 비로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도 만난 자로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으로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율법사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로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그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그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싸매어주지 않으면, 그가 나를 보살펴주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사의 위치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자신을 기대하고 자신의 자랑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무익합니다. 오늘 다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이 은혜를 베풀듯 일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일한 것 없죠, 그죠? 경건한 게 없죠, 그죠? 내세울 게 없죠? 자랑할 게 없죠?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6절을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즉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우리 죄를 인정치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가 다 가려버렸습니다. 눈보다 이게 씻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행복,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기쁨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쫓아가던 것 다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이 뭘 잘해서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니 의로운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 추하지만, 내 모습을 보면 형편없지만, 나는 악하지만, 자랑할 게 없지만,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예, 주님이 의롭다면 저도 의롭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이 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쉽죠? 네. 박 목사님께서 20년 세월을 술주정뱅이로 살아가는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아내 되는 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남편이 매일 술로 살아요. 술주정뱅이가 살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새벽에 그 남편이 왔어요. 벌써 박 목사님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소주 두 병 마시고 왔다 가더라. 자네 왜 그렇게 살아? 자네 왜 그렇게 사는 줄 알아? 내가 하나 가르쳐줄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자, 한번 읽어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어 나왔네요. 하나님 온전케 하셨지? 예. 자네는 온전해, 아내? 에이, 제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제 아내는요, 제가요, 8병 마시는 줄 알지만요, 사실 거짓말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 10병씩 마십니다. 그래, 다시 읽어봐.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지? 예. 자네는 온전해, 아내? 안 온전합니다. 왜? 제가 20년 세월을 술주정뱅이로 살았는데 제가 온전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을 겁니다. 그래, 다시 읽어봐. 하나님 온전케 했어요, 안 했어요? 온전케 했습니다. 자, 형제 온전해, 안 해? 안 온전합니다. 왜? 제가 이런 삶이 지긋 지긋해서 이 술을 좀 끊어보려고, 여기서 한번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평생을 술주정뱅이로 살지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온전하다고 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손가락질 할 겁니다. 지가 온전하단다.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 사내, 그렇게 산 거 다 맞아. 지금도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 자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자네 모습 보지 말고, 자네 생각 믿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자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 받아들이고 믿는 거야. 그걸 대답을 해봐. 히브리서 10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모니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형제 온전해, 안 해? 하나님 온전하게 해놓으셨지? 예, 온전합니다. 하나님 온전케 하셨습니다. 자네는 이제 온전해, 안 해? 저도 온전합니다. 자,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지요. 내 생각이 어떠든지, 내 느낌이 어떠든지, 내 모습이 어떠든지 그거 보지 말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놓으셨고 거룩하게 해놓으셨고 온전케 하셨으므로 우리도 온전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곳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아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제가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자, 이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시는 확실한 분, 믿을 만한 분이 생겼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때론 내가 넘어져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적인 문제가 찾아와도 절망만 하지 말고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절망이 되지 않을 겁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아낌없이 아들 예수님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큰 사랑을 입었죠, 그렇죠? 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자,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감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당신 죄 안 지어요? 예, 죄 짓습니다. 그런데 의로워요? 예, 예수님이 나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이야?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해? 그래요. 그 믿음으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위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생각 하나만 해도 나를 우리를 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한 가지 사실만 믿어도 여러분 행복할 겁니다. 담대해질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다윗이 이런 행복을 가졌어요. 오늘 다윗이 가진 행복 여러분에게도 임했습니다. 주님 우리 불법을 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가리우셨습니다. 우리 죄를 인정치도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